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1028페이지고요. 앞에도 화면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불밭이 있을 것인즉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9장은 이렇게 읽으면은 쉽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냐면은 첫 번째는 이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나가 누구인가 여기서 나오는 나가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그것인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사야서 49장을 보면은 그 내용의 의미와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나는 1차적으로 이사야 자신임이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신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사도 바울, 예레미야. 이게 무엇입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해 주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우리 형제가 제가 거기 나왔나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제가 그 길을 걸을 때 처음에는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자각이 생깁니다. 이 고백을 이사야가 한 것이죠.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시작.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는 자신이 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근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딱 통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면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렇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입, 어떤 입이냐? 하나님의 심정을 머금은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하셨다. 주님은 이런 그 말씀의 담지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담지자들을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가? 2절에 보니까 훈련시키셨는데 당신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리고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시킬 때 손 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췄다 말은 그 종이, 그 훈련받은 부름받은 사람이 말씀으로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들을 보호했다가 때가 차서 그들이 준비가 되어지면은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는데 그들이 말씀이 준비가 되어서 나와서 활동하는 때는 언제인가?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는 은혜의 때이고 그때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과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준비되어서 나가는 때는 같은 날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을 느낄 것인데 준비되었고 훈련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깊은 절망감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49장 3절에 주님은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영광 대신 찾아온 것이 있는데 뭐냐면 씁쓸한 자괴감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에는 귀를 닫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안 믿었느냐? 아무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말이 공중을 떠돌다가 흩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은 말씀을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했다고 고백한 이사야였지만은 그는 이사야서 49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4절에서 이사야가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 모습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낙심해서. 지금 이사야 49장 4절에 이사야의 그 고백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 자괴감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면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49장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이러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 이 절과 절도 아닙니다. 한절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데 참으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요, 이 성경 보면 좀 띄어있죠, 성호 형제.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4절, 이 4절 제가 읽었던 앞부분 이 첫 센텐스는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시제가 달라요. 읽어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첫 번째 센텐스에서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관점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자기 사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가 고백했었던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 말은 이제는 그 연민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연민에서 빠져나오니까 그가 갑자기 너무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확신에 찹니다. 그리고는 확신에 차고 당당해진 그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다시 이사야를 세웁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9장 6절인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49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9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가 자신을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채우셨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시내산, 즉 호렙산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장 4절 앞부분에 이사야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연면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회복시킨 다음 그 엘리야에게 오늘 이사야에서 49장 6절에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새로운 소명 앞에 엘리야를 세우시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또 아벨 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첫 번째, 너는 이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사람을 세워라. 두 번째,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직 너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7천명이 있다. 네가 그것을 보라. 왜 네가 그것을 왜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엘리야에게 발생한 이 열왕기상 19장의 그 모든 내용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고 낙심했다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열왕기상의 이 모든 내용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4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내용이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한숨에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다. 일들은 한숨에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성경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은 한숨으로 조금 전 덕시경제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는가?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지난 7년 동안 첫 3년 6개월 동안 1000번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을 일으키셔서 우리 공동체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정을 머금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훈련시키셨지만은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한 놀렘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49장 4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는 고백과 나의 모든 보응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안식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남아공에서 저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시선, 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돌아온 날이 출발해서 2월 21일 날 출발해서 2월 22일 날 왔습니다. 최선욱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 한 번의 말씀을 포함해서 지난주까지 19번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이 20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19번의 메시지를 이곳에서 전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난 7년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는 스스로의 연민과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7년 동안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해 하심으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여 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광을 나타날 이스라엘이 어떤 뜻인가? 여러분 여기에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날 이스라엘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은혜로의 부르심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설교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를 통해 보고 기도를 통해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에 감사하며 주체적으로 그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체적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7년을 포함하여 20번의 설교를 하는 오늘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절을 보면요, 재미있어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5절에 보면은 소명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얘기를 쭉 한 다음 5절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소명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은 마치 1절에서 4절은 한숨에 지난 7년 시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소명을 얘기하시는데 이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요 아주 절묘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소명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소명을 얘기하시는가? 성경 구절은 뜨고 있습니까? 승호 형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뭘 하느냐? 야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첫 번째. 6절에 그 이사야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 8절에 나오고 있는데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5절부터 다시 딱 그를 소명 앞에 세우고 세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명의 재확인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9장 5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패배자로 여겼던 하나님의 종들을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회복시켜서 그를 소명의 자리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명을 확장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은 우리가 읽고 또 읽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달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가벼운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구절을 띄워주십시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는 것은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들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그 모델을 하나님이 한숲에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약속을 신뢰하고 믿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49장을 읽어보면은 이사야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약속하실 때 그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제가 지난번 최선욱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기 한숲을 향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럼 제가 남아공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20번의 말씀인데 메시지인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지만 앞으로 25년 동안의 한숲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숲을 향한 말씀을 받을 때에 제가 가졌던 저의 마음은 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마침내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라는 기대와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욱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49장으로 이 본문을 정하시고 설교하실 때에 그렇구나 이기 사역이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숲은 매우 독특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첫 교회를 개척하면은 교회를 막 세워야 하기 때문에 뭘 많이 합니다. 두잉입니다. 교회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잉 대신 비잉을 하게 하셨습니다. 뭘 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매번의 시간마다 매번의 예배 때마다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받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땅이 하나님은 옥토로 변하기를 원하셨고 공동체 전체의 토양이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인도하셨는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처럼 분명한 말씀의 토양 위에서만 가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내면서 제가 알게 되어진 것은 한수분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 하나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 건물이 일상의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기초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7년간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집중했던 이유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냥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번의 설교에 목숨을 걸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00번의 설교가 되기까지 여러분 오늘이 678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이 691번째 설교입니다. 저는 몇 번째 설교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 번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현재의 시간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걷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영성의 체질로 바뀌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롤 모델.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의 롤 모델, 이 시대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처음 해주신 분은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정명섭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 지난번 안식일에 잠깐 나오셨을 때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김 목사님, 내가 한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습은 시대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한습은 이 시대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정명섭 선교사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20번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2기 사역에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하나님이 큰 그림을 우리 공동체에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정성교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무엇을 여러분 느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겠구나.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이 선교사님 가정이 이때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하구나.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고 정성교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의 공동체로 한습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사야서 4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더 쉽습니다. 내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 것이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9장 18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한 번 더 주어집니다. 내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 것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내가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간증을 이 본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혁진이가 저기도 있는데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에 그날 우리 혁진이도 했고 저도 했고 패러글라이딩을 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점프해서 뛰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앞에 두 사람 같이 뛰는 거죠. 같이 이렇게 뜁니다. 뛰어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제가 날고 있는데 제 뒤에 있는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라. 근데 제가 이사야서 49장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는 저를 이렇게 공중에 딱 떠서 있잖아요. 물론 그 눈으로 보기엔 그 교관이 한 겁니다. 저를 세우고는 그 공중에서 다른 아이들은 저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저를 딱 세우고는 한 20, 30초 간격으로 딱 서서 동서남북을 도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30초 그리고 그것을 두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리는 음성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람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 선교팀도 저와 함께 갔는데 천준혁 선교사님 댁에서 옆으로 조금만 가면 자스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 올라가면 굉장히 또 높은 구릉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구릉에 우리 선교팀이 오기 전에 먼저 갔었습니다. 갔는데 딱 걷는데 그날 서대경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독수리 세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위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저는 독수리를 그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사야서 49장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수리가 제 위에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그렇게 가까이 독수리가 뜨다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저를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면 이 메시지를 공동체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 메시지를 공동체에게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은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 중에서 두 번째 노래인데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하찮은 신분을 가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노예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종의 노래에서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주인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과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인데 이 전달자를 담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종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은 예수님은 자신의 이 구원사역을 행하시면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종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나는 이사야를 가리키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침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이 이사야 메시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사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한수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8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첫 설교했었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여러분 이사야에서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이사야에서 49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말씀을 들고 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사야에서 49장 6절 말씀을 들고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받은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명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대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습이 이곳에 세워질 때에 두 교회를 모델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이고 두 번째가 세비어 교회입니다. 한습이 세워지고 첫 번째의 그 시간들, 첫 번째 설교도 안디옥 교회였지만은 한습의 그 모든 시간들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우리의 체질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그 이방인의 복음 선교를 위한 그 교회로 처음부터 세웠던 것처럼 지난 일기 사역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로 체질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2기 사역을 시작하는 한습을 향하여 이사야서 말씀과 함께 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안디옥 교회가 된 너희들은 이제 이방의 빛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인과 함께 두잉을 시작하는 세비어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은혜 밖으로 가면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닌가, 삶과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 앞에서 가슴이 뛰었던 것은 아마 날짜가 정해지면 정명섭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어제 선교사님이 딱 저를 만나시는데 선교사님이 이번 안식년을 지나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다시 모잠비크에서 하늘 비전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제 우리가 리더십과 나눴는데 한 교회에서 100만 명 전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과 섬기는 교회들이 수십 교회가 있는데 모 교회에서 첫 번째가 100만 명 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종의 사기구나, 종들은 은혜만이 구원의 소망이고 은혜 밖에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삶과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다. 그러할 때에 이사야서 49장 26절이 말씀하듯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6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이 완성하실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한습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6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